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성경에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질 때에 노아의 홍수 이전과 노아의 홍수 이후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개인의 악함과 죄악됨, 그래서 그들의 사고와 생각과 노력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항상 악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그리고 이 대홍수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의 이러한 홍수 이후에 그 다음에 민족이 더욱 이제 생겨나고 또 전파되며 발전되었을 때에 문제가 사라졌느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양상이 바뀌었는가 하면 집단의 악함과 집단의 그 죄악성이 나타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악됨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의 악함의 모습을 성경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정하시고 그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셔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랬는데, 그러나 인간의 그 악함은 에덴 동산 이후로 지속되고 있어서 다른 양상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개인의 일탈과 범죄와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그 추악했던 일들과는 또 다르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이 세대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들이 사방으로 퍼지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되기를 그들이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대에 나타내게 되기를 원하셨지만 이상하게 그들은 거기서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 과정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때 언어가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말이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샘, 함, 야벳 그리고 그 며느리들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족속들이 생겨나고 거기서 많은 나라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고 시날 평지를 만나고 나서 거기에 눌러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가 벽돌을 굽자. 이전에는 돌을 이제 쌓았었던 것뿐인데 이제는 벽돌로 기술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진흙을 썼는데 이제는 지혜가 생겨서 역청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더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기술이 발전된 것이죠. 새로운 방법이 창안이 된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들 자신을 정말 풍요롭게 하고 안전하게 했는가? 이 기술의 발전이 이 당시 이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불러일으켰는가 하면 안 좋은 것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이 시날 평지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사막을 중심으로 이쪽이 지중해, 그리고 이 전반적인 예전과는 이제 다른 상황이죠. 현재와는 다른 상황.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사막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곳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들이 이 중심에서 더욱 나아가서 이쪽이 이제 바벨로니아고,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시날 평지가 여기 페르시아만 쪽에 있는 이곳이 바로 시날 평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성읍을 쌓고 탑을 쌓고 그리고 여기에 눌러 앉아서, 그래서 그들이 문명을 형성하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뭐 일반적일 수도 있고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하는 그 노력의 목적이 너무나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홍수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이 선조들이 얼마나 죄악됐는가를 기억하고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졌는가 하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닿을 수도 없지만 그 정도로 높게 해서 그들이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이름을 더욱 나타내면서,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게 문제였는데,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내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굳이 흩어지지 않을, 흩어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더욱 합심하고 더욱 연합하고 더욱 체계를 굳건히 해서, 그래서 더욱 강하고 그리고 든든한 집단, 든든한 단체, 든든한 그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집단의 문제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집단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또 뭐 민족주의, 국가주의, 그런 모든 것들의 전형이 바로 이 바벨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가져오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뜻과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올바른 선, 의, 이걸 주관하는, 이걸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 공동체의 목표, 그 목표의 핵심은 이제 이기심인 거죠. 자기들, 또 자기들이 원하는 그것,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리고 개인은 어떻게 되냐면 개인은 희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고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해결 방식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집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의 문제는 흩어지는 게 문제다. 우리는 너무 많이 흩어져.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이 뭐냐? 흩어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모여야 된다. 우리는 합쳐야 된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중심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성읍이 돼야 되고 탑이 돼야 되고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들이 자긍심이 생기고 자존심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일에 정말 소망이 생겨서 흩어지지 않을 거야.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해결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도 그것을 좋게 보시고 그래 뭐 그렇게 해라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정말 성취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안 좋게 보셨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직접 확인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려고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어떻게 내려오셨습니까?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신다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더 높게 보다가 낮게 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동일하게 그 위치로 내려오시는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지나가는 나그네로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나그네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짓밟았죠. 그 나그네를 가만두지 않았죠.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은 알게 되셨습니다. 이들이 참 악하구나. 한 개인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구나. 내려오셔서 보시고 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신 것이었어요. 바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거기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셔서 경험해 보니까 그게 어떤 형식이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에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 순간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정말 극악무도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지만 하는 게 벌써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 가능성이 없을까요? 왜 장밋빛 전망이 아닐까요? 그들의 목적은 애초에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를 나타내고 공의를 나타내고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성읍과 그런 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이름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벌써 삐걱거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후에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셨을까요? 주님이 못 막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막을 수 없으리라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막지 못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자제시키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절제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막지 못하면 그냥 이걸 내버려 두면 이후에는 그러면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더욱 끝없이 진행되게 되겠고 그럼 결국 그것은 심판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나타나게 하신 건 뭐냐면은 인간의 역할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인간의 역할. 하나님이 개입해서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면 그럼 남는 게 없으니까 그들 속에서 스스로 자정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중단할 수 있도록 인간의 역할을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7, 8절에 있는 대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이 예전에는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듣는다는 건 뭐냐 하면 뜻을 구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저 사람 뜻이 맞아요. 또 내 뜻을 저 사람 뜻에게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강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전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한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한 거예요. 뜻이 달라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번역하면 되지 않습니까? 번역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돌을 달라고 하는 거였는데 뭐 진흙을 갖다 주면 아니 그 진흙이 아니고 돌 그럼 하룻밤 지났는데 돌을 지칭하는 단어가 진흙을 지칭하는 단어가 달라져 버렸어요. 나는 진흙을 이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진흙을 저거라고 말하고 있고, 나는 돌을 이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돌을 저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번역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일을 진행할 수 있겠죠. 맞춰가다 보면 다 1대1 대응이 되니까,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1대1 대응이 안 되면 그럼 번역이 불가. 번역이 불가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번역을 해서라도 성읍을 쌓고 또 이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려고 했었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번역을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뜻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의미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영어가 한국어랑 달라서, 뭐 일본어가 한국어랑 달라서, 중국어가 한국어랑 달라서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다른 생각들을 심어주신 거예요. 언어를 혼잡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화가 안 되도록, 의사소통이 안 되도록, 더 이상 의견을 진행시키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번역을 통해 혹은 해석을 통해 그 일을 하리라는 그러한 모든 시도가 중단되게 된 것이죠. 그것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을 흩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이지 않도록. 그러면 그들이 흩어지니까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어서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이게 중단이 되었어요. 더불어 모두 중단이 되었는가 하면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명성을 내자,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자라는 그들의 구원의 방법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벨 사건 그리고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기서 우리들이 깨닫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나타나는 언어의 혼잡,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의견이 불통이 돼요. 의사소통이 불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재앙이죠. 그들에게는 문제죠. 그들에게는 어려움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안 그랬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의견이 잘 이루어지고 그들의 의사소통이 잘 되고 아주 뭐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말이 딱딱딱딱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더 합심하게 된다면 그들은 심판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반대파가 생기고 그것을 또 부정하는 일이 생기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막아낼 수 있었어요. 그들을 막아내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여기서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 당시 집단으로서 인간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흩어지는 것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흩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흩어진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걱정은, 하나님의 근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안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 너무 상충하죠. 너무 아이러니하죠.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모이지 않는 게 문제야. 안 모이는 게 문제야. 우리는 모여야 돼 라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너무 모인다. 너무 모여 안 흩어져. 그게 하나님의 문제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구원의 방법도 달라요. 인간의 구원의 방법은 뭐였냐면 그러면 우리가 흩어지는 게 문제니까 우리가 열심히 모이자. 우리가 모이면 해결될 수 있어. 우리는 모여야 돼. 그래서 모이기 위해서 기술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을 만들어서 성읍과 탑과 그리고 벽돌과 역청과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첨단 기술 아닙니까? 우리를 모이게 하는, 우리를 붙들게 하는, 그래서 재미있는 이 환경과 그리고 즐거운 위락시설과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와 그래서 사람들을 막 모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전혀 다른 거였어요. 그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그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게 되고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이 사람은 저 사람, 저 사람은 저 사람, 또 각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게 해서 결국은 말이 안 통하니까 아이고 나는 갈랍니다 해서 흩어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이 아이러니한 대조는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모이고 흩어지고 흩어지고 모이고 뭐 모이는 건 다 잘못되고 흩어지는 것은 다 좋은 것이고 이걸 보여주느냐? 그게 아닙니다. 모이거나 흩어지거나, 흩어지거나 모이거나, 의견이 통일되거나 아니면 의견이 분산되거나, 혹은 의견이 분산되거나 혹은 의견이 통일되거나, 그 자체의 양상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의견은 통일되어야 되고 왜 사람은 모여야 되고 왜 사람은 분산되어야 되고 왜 의견은 다양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무엇을 하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그 이기심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그리고 또 자기 목표를 구현하는, 그래서 선동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힘을 얻어야 되니까. 이 동력이 약해요. 우리가 모여서 데모도 해야 되고 모여서 항의도 해야 되고 모여서 실력 방해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의 목표가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지극히 악한 것입니다. 목표가. 그것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모여야 되고 합쳐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정당해되고 그것이 의미 있게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 악을 대응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부정을 대응하게 하시고 부패를 대응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짓을 바로잡게 하시고 그럴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렇게 또 모였다가 그것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좀 더 진행해서 우리 이름도 좀 내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또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이런 것이었어요. 집단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으로 모이고 또 사악함으로 모이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모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치셔서 그들을 분리시키시고 그들이 더 이상 더 모여서 악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폭력 단체, 그 단체를 해산시키지 않습니까? 불법 집회 해산시키지 않습니까? 그건 불법이니까. 그건 사악한 거니까. 모여서 더 많은 악을 이루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또 모여서 또 의의를 이루고 또 모여야만 의견이 개진되고 그럴 때는 또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인류의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항상 통일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연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꾸시는데 그 바꾸시는 것도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그들은 더 이상 악의 원흉이 되지 않고 그들은 적절히 제한되고 제지되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정말 잘못된 국가와 나라가 정말 똘똘 뭉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법권이, 입법권이, 행정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들이 내린 결정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계 정복, 세계를 정복하자.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들 안에 안 됩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죠. 안 됩니다. 우리가 인격이 있죠.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이 있는데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제지되고 그런 이야기들은 그런 어떤 소리들은 다 무시돼서 그래서 정말 똘똘 뭉쳐서 삼권이 일치가 돼서 하나의 악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철퇴를 맞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심판을 받았어요. 인간이 심판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막을 수 있을 때 막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뜻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떤 것이든지 더 주도적이고 또 더 압도적이며 그래서 우리의 뜻을 완전히 실행할 수 있는 그 강력하고 정말 거역할 수 없는 그 무엇 그런 거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필연적으로 악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모든 일들의 명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바벨. 바벨이라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 혼잡이에요. 혼잡. 혼잡. 바벨. 그러면 바벨이라는 이름이 좋은 걸로 들리나요? 안 좋은 걸로 들리나요? 안 좋은 것처럼 들리죠. 혼잡하잖아요. 자기들은 지금 여기서 성읍과 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정말 잔뜩 그냥 장밋빛 환상을 꿈꾸었는데 혼잡하게 돼가지고 그들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들에게 구원이었어요. 그들은 그냥 뒀으면 정말 진짜 망했을 텐데 그들은 그래서 살았어요. 그들은 그래서 혼잡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생각, 다른 의견, 또 다른 또 다양성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지면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지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또 다 각각 축복을 받았어요. 바벨이었으면 그들이 두 번째 심판을 자초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바벨을 통해서 세계로 흩어질 때에 그들이 그 지면에 온 곳에 충만해져서 그래서 또 동아시아로도 가고 또 유럽으로도 가고 또 북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탕하게 퍼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일들이 여기 있습니다. 바벨은 혼잡함이었는데 그것은 은혜의 다양함으로 축복이 되었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게 나쁜 것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괴롭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명칭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지금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막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는데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덩달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설교로 한 번에 3,000명씩 전도가 되던 그 엄청난 이 신앙의 열기가 뭘로 바뀌었는가 하면 완전히 그냥 다 흩어지는 것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박해로 인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흩어졌어요. 근데 그 말이 참 오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모든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박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파송하고 혹은 또 자원하고 그래서 이루어졌어도 물론 좋았겠지만 그보다 더 빨리 더 긴급하게 더 속도감 있게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빌립이, 그 중에 또 성도들이 이방으로 다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신약의 일입니다. 구약에서의 창세기의 모습 속에서, 신약에서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이러한 인도하심을 생각해 볼 때 그러한 눈으로 지금을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련과 또 어려움과 불편함은 뭘 의미할까? 그것이 아 이제는 다 그만하라는 건가? 아 이제는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고, 아 이제는 성경도 읽지 말라는 건가? 하나님이 이제는 천국 오지 말라는 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냥 이제는 죽으라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신호가 더 세지고 그리고 또 표지가 더욱 강력해지는 이유는 천국이 가까워 오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니 정말 정반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우리가 예상했던 일은 아니지만 이런 되어지는 일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뭘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뭘까? 우리 이름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전이 편하죠. 그러나 우리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들로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들은 그 속에서 이게 축복이구나, 바벨이라고 쓰고 축복이라고 읽는 거예요. 박해라고 쓰고 전파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위기라고 쓰고 기회라고 읽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세기에 나타난 우리들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을 신뢰할 때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 내려오셔서 보셨습니다.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진행하신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우신 것이죠. 그게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축복의 길이 뭘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내가 이제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내가 또 시간이 많아서 하루 종일 누워있고, 내가 시간이 많아서 하루 종일 놀고, 내가 정말 시간이 많아서 할 게 많아서 신앙을 도외시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움직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방법을 이해하고 그 놀라운 축복의 길로 나아가서 이제 가지 못했던 것을 가보고, 하지 해보지 못했던 것을 해보고, 뭐 익숙지 않지만 전자기계도 두드려보고, 익숙지 못하지만 컴퓨터에도 좀 앉아보고, 익숙지 못하지만, 물론 현장에 가는 게 제일 익숙하죠. 그러나 익숙지 못하지만 컴퓨터에도 앉아있고, 익숙지 못하지만 혼자서도 좀 지내보고, 익숙지 못한 일들에 익숙해지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될지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말세의 표지도, 그 어떤 재앙도, 그 어떤 심판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나타나며, 또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예비되는지를 알게 해 주시오니, 이것을 잘 이해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여 우리들이 더욱더 적극적이며 능동적이고, 그리고 또 참여적이며, 그리고 또 새로운 일들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또 그 일에 연합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함께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더욱 새로운 시대로 부르실 때에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으로, 때로는 가보지 않은 곳을 가는 것으로, 그리고 또 해보지 않은 환경에 직면하는 것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장과 발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